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늘 설교 제목을 가슴판에 잘 새기시는 게 중요한데, 오늘 설교 제목 마음속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생물들에게 물어보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모든 생물들에게 물어보라고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인 욥기 12장 7절서부터 10절 말씀 가운데 전반부를 요약한 말입니다. 욥은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땅의 모든 짐승들에게 물어보라고, 네게 가르쳐 줄 것이라고 합니다.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라고, 그것들도 또한 네게 가르치리라고 합니다. 바다의 물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땅에게도 말해보라고 합니다. 네게 가르치리라고 합니다. 여기 땅이 땅 자체를 가리키는지 땅의 식물들을 가리키는지 모르지만은 땅도 네게 가르치리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권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은 개미에게서 배우라고 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치리자도 없지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고 합니다. 아구르는 개미뿐 아니라 토끼와 메뚜기와 도마뱀으로부터도 배우라고 합니다.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소와 나귀에게서 배우라고 합니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학과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로부터 배우라고 합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이주할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예수님도 새와 백합화로부터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은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아니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나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아름답게 입히시지 않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동물들과 식물들로부터 배우라고 합니다. 감독하는 사람이 없어도 미래를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배우고 적고 힘이 없어도 지혜롭게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을 배우고 우리 주인이 누구인지 배우고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라고 합니다. 왜 주위의 생물들로부터 배우라고 말씀하시는가? 물론 세상을 지혜롭고 능력있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예비하신 풍성한 삶, 마땅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주권과 선하심을 보고 그 신비하시고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자연을 연구함으로써 특별히 동물을 연구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감탄하고 경외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집 뒤 돌산에 올라가서 늘 도마뱀을 잡고는 했는데 나에게 꼬리를 잡히면은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는 그 도마뱀을 보고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도마뱀은 꼬리를 자르고 나면 곧 다시 납니다.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생명을 건지는 이 능력과 지혜는 누가 주셨는가? 물론 도마뱀이 보인 이 지혜는 주님이 마태복음 5장 30절에서 말씀하신 지혜와 같은 지혜입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한 손이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미물이지만은 도마뱀은 그 진리를 잘 알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 진리를 몰라서 또 진리대로 살지 않기에 멀쩡한 몸으로 세상을 떠나지만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은 모든 생물들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제왕 나비, 그 monarch butterfly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2-3인치 밖에 되지 않는 날개로 캐나다에서 멕시코까지 3,000마일이나 되는 먼 길을 날아가는 그 능력 누가 주었냐고 물어보라고 합니다. 벌새 허밍버드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겨울을 내기 위해서 1온스도 되지 않는 작은 몸으로 초당 50번씩이나 날개를 쳐서 500마일을 날아가는 능력을 누가 주셨느냐. 북극 갈매기 아크틱 트런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몸은 12에서 15인치밖에 되지 않고 날개 길이는 20에서 30인치밖에 되지 않지만 매년 남극까지 4만 마일이 넘는 길을 왕복하는데 그 능력은 누가 주었냐고. 침몽크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3-4인치밖에 되지 않는 몸으로 어떻게 3일 동안에 겨울 내내 날 수 있는 도토리를 운반하고 저장하느냐고. 치타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시속 70마일까지 달릴 수 있는 능력은 누가 주셨냐고. 바다 거북이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알을 낳기 위해서 1,400마일이나 헤엄쳐서 자신이 태어난 곳을 찾아가는데 그 기억력과 능력은 누가 주셨냐고. 땅과 공중과 바다에 사는 피조물들에게 물어보면 다 대답할 겁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과 아름다움과 유익함은 모두 여호와의 손이 행하신 것이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도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는 자는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인가?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과 위대함을 보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7, 8절 말씀만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9절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보면 여호와의 손이 이것을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할 때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문맥을 통해서 자세히 추적해보지 않으면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문맥을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임의로 떼어내서 묵상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의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하게 성경을 봐서는 안 됩니다. 늘 성경을 묵상할 때는 한 말씀 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되고 그 말씀들을 연결하는 논리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을 올바로 알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저자가 전하고자 했던 그 의도가 무엇인지 올바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욥기를 공부한 분들은 오늘 말씀의 문맥을 잘 압니다. 지금 욥은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을 정죄하는 세 친구들에게 자신을 변호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욥이 세 친구가 욥을 정죄한 내용의 요지는 단순합니다. 욥의 세 친구가 정죄한 내용은 단순합니다. 그것은 네가 지금 당한 환난은 너의 숨은 죄 때문이다 말하는 겁니다. 10,000마리가 넘는 가축을 모두 약탈당하고 그 많은 종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고 10명의 자녀가 모두 죽임을 당하고 이제는 너 자신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기와 조각으로 자신을 박박 긁어야 하는 그러한 환난을 당한 것은 네가 지은 숨은 죄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의 죄를 숨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친구 가운데 하나인 소발은 오늘 말씀 바로 앞 11장에서 욥에게 촉구했습니다. 더 이상 많은 말로 나는 정결하고 주의 목전에서 깨끗하다고 변명하지 말고 대신 기도하고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에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헤아려서 완고한 들나귀 새끼와 같이 고집부리지 말라고 악한 행위와 위선을 숨기려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죄악을 떠나고 집에서 불의를 없애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하면 환난이 와디의 물과 같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평강을 누리게 되고 이제는 많은 사람이 네게 와서 너의 호의를 구하게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너의 죄보다 경하다고 하면서 악한 자의 소망은 마지막 숨을 내쉬는 것뿐이라고 악담을 했습니다. 죽는 것밖에 악한 자의 소망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너 지금의 고난을 그치는 유일한 길은 죽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소발의 악에 찬 그러한 연설에 대한 욥의 답변의 일부입니다. 12장 2절을 보면 욥은 먼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에 대한 좌절감을 소발과 똑같이 풍자적으로 표현합니다.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는 나귀 새끼와 같아서 완악하고 지혜도 없고 너희에게만 사람의 지혜가 있구나 말하는 겁니다. 마치 너희가 죽으면 이 땅에서 지혜도 다 사라질 것처럼 이야기하는구나 하는 겁니다. 3절을 보면 그러나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고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라 합니다. 너희가 말한 그것을 누가 알지 못하겠냐고 다 아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어서 욥은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서 인간의 삶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받는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의롭고 순전한 자라고 인정하신 사람이지만 그런 내가 이웃의 웃음거리가 되었고 내 친구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한탄합니다. 반면에 6절을 보면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는 평안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현세의 삶은 늘 인과 응보의 법칙에 지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선한 자는 복된 삶을 살고 악한 자는 저주의 삶을 산다는 원칙이 지상에서 늘 지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면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은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라고 한탄합니다. 원어의 의미가 난해하고 영어 성경의 번역이 다 다르고 우리말 번역도 어렵습니다만은 가장 가까운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너희와 같이 재앙을 당하지 않아서 평안한 자들은 재앙을 당한 친구를 긍휼히 여겨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런 자를 경멸한다고 합니다. 재앙을 실족하는 자의 마땅한 운명으로 곧 죄를 짓는 자의 마땅한 운명으로 멸시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부족한 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서부터 10절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전에 1절서부터 6절 말씀의 요지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그 요지를 뒷받침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의 요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는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의롭고 순전한 자가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과 인보의 법칙은 영원 불변한 진리이지만 그 적용 시점은 지금 현세가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선한 자는 반드시 축복을 받고 악한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지만 살아생전에는 지상의 삶에서는 선한 자가 고통당하고 악한 자가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말한 후에 욥은 오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른 피조물들을 보라고 우리 고등동물 말고 우리보다 하급 동물들을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원칙은 동물들의 세계에서도 입증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무해하고 천진난만하고 유용하고 유익한 동물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지 않느냐고 합니다. 양과 염소와 토끼가 사자와 늑대와 곰에 의해서 잡아먹히는 것을 보지 않느냐고 말하는 겁니다. 다람쥐와 거북이와 비둘기가 매와 독수리와 벌초들에 의해서 낚아챔을 당하는 것을 보지 않느냐고 말하는 겁니다. 작고 아름다운 수많은 물고기들이 고래에게 먹힘을 당하고 아기 돌핀들이 상어에게 찢김 당하는 것을 보지 않느냐고 하는 겁니다. 잡초들이 아름다운 꽃들을 몰아내고 과실수들을 시들게 하는 것을 보지 않느냐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땅의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땅의 식물들도 다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일을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반문합니다. 지상의 삶에서 난폭한 자가 연약한 자를 잡아먹는 것 알지 못하는 동물이 어디 있냐? 선한 자가 악한 자에게 고통당하는 것 알지 못하는 동물이 어디 있냐고 합니다. 10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생물들의 생명과 인생들의 호흡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모르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고. 나의 가축들이 다 죽고 나의 종들이 다 죽은 것은 내가 악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신 것이다. 인과응보의 원칙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하게 사는 자의 축복 현세에서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사실은 이어지는 말씀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수많은 멸망과 포로로 잡혀간 사건들, 대홍수가 나서 폐허가 된 사건들, 지혜자가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재판장이 어리석은 판단을 했던 사건들을 기록합니다. 왕들이 평민으로 전락한 사건들, 제사장 되고 권력자 된 자들이 순환당한 사건들, 신실한 모사들과 장로들에게서 지혜를 빼앗으신 사건들을 기록합니다. 귀인들로 하여금 멸시를 당케 하시고 강한 자들을 무장 해제시키신 사건들, 나라를 크게도 하시지만은 멸하기도 하시고 흩으시기도 하시는 사건들, 지상의 리더들에게서 총명을 빼앗으셔서 들판으로 방황하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서 암중 모색하게 하신 사건들을 상기시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욥은 이 모든 재난을 말하면서 이것은 사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재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13절을 보면 지혜와 권능이 모두 하나님께 있다고만 말합니다. 16절을 보면 속은 자와 속는 자는 다 그에 속하였다고만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것뿐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일이든지 허락하신 일입니다. 욥이 4절과 6절에서 고백했듯이 이 세상에서는 의롭고 순전한 자가 다른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 사람이라도 세상에서 재앙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악한 자지만 형통할 수 있고 우상을 섬기지만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종종 그렇습니다. 아니, 종종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늘 그렇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자가 왜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가?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지상의 삶은 저주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과 8장 말씀대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계획하는 것은 모두 악하고 항상 악하고 어렸을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인간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는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일이 늘 일어나고 그리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는 늘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상의 임금은 당분간이지만은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은 물론 불의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세상이 나를 핍박하였은 즉 너희도 핍박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신약과 구약의 말씀 서로 상치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기 1장 1절과 8절과 2장 3절에서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똑같은 얘기를 연이어서 세 번 얘기할 때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했던 유일한 사람, 그가 욥이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노아와 다니엘과 함께 믿음의 사람으로 꼽았던 유일한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던 욥이 당시에 누구도 당해본 적이 없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기 혼자 당한 게 아니라 자녀들도 당했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창조 이래 전무후무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갖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유일하게 지상에서 완전하셨던 분입니다. 거룩과 공의 사랑 자체인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당시 가장 극악한 범죄자만이 당하는 십자가 형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주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 빼놓고는 전부 순교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 자녀들에게 지상의 삶은 늑대와 사자들에 둘러싸여 사는 어린 양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내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늑대들 사이에 보냄과 같도다. 주님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세상의 삶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광야의 삶입니다. 물론 광야에는 뱀과 전갈이 우글거립니다. 우리의 삶은 저 천성을 향해 배를 타고 가는 바다에서 광풍과 파도가 우리를 압도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삶입니다. 제정신 박힌 사람은 절대로 가지 않는 삶.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터치를 받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사는 삶입니다. 욥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자기가 청해서 고난을 당하는 삶, 그것이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삶입니다. 물론 세상을 따라 살면 현세에서도 육신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을 잘 따르면 현세에서도 부와 명예와 권세와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사단의 말을 잘 들었다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모든 사람이 따르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추앙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의 제의를 다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네가 아무리 먹을 것을 가지고 나를 위협해도 나는 너에게 순종하지 않겠다. 너는 하나님만을 예배할지니라 경외할지니라 세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명예를 주고 권세를 준다 그러더라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지니라. 사단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그랬기에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가진 모욕과 수치와 핍박을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구속받아야 하는 세상, 구원받아야 하는 세상, 거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기원 말씀으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그 구속받아야 하는 세상의 삶이 어떤 삶인가? 로마서 8장 22절을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전부 모든 동물들, 땅에 있는 동물, 공중에 나는 새,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할 거 없이 또 이 자연의 나무들 할 거 없이 지금 다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오염 얘기를 하지 않아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존층이 파괴되고 5만 가지 생태계가 지금 다 파괴되고 있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다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23절을 보면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하고 살아야 정상이 이 죄로 물든 세상에서 희희낙낙하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사람은 뭐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사단의 장단에 놀아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기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말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영어로 된 것을 보시면 세상에 있는 것 어떤 것이라도 사랑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구속받아야 하는 세상인데 타락한 세상인데 이거를 왜 따라가려고 하느냐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뭐를 고대하고 사는 사람인가? 아까 읽어드렸던 로마서 8장 여기 19절을 보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합니다. 우리는 뭐를 고대하고 사는가?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고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삶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를 기억하느냐? 그 앞에 18절 말씀을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주님 때문에 세상을 의롭고 경건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데 그래서 고통을 엄청나게 받는데 그러나 지금의 고난은 나중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 사단에게 종 노릇하면 뭐 한자리 합니다. 뭐 명예를 누립니다. 세상 게임대로 잘하면은 잘하면은 장관도 되고 차관도 되고 뭐를 해요. 그런데 그런 영광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다 썩어 없어질 영광입니다. 우리는 다른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은 자연을 보면서 두 가지 다른 관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경박한 크리스천들이 보는 관점입니다. 자연을 보면서 늘 뻔한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자들이 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연을 보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얼마나 유머 감각이 있으시고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시냐고 100%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봐서는 큰일 납니다. 또 하나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영의 눈이 열려서 그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좋다고 따라서 살았던 세상이 이제는 나에게 속하지 않은 세상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개기요 외계인이요 세상 잠시 지나가는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 본향을 늘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의 삶은 고난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주님은 선하신 주님이라 그러는데 주님은 사단 마귀의 괴계를 무찌르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으시다고 하는데 주님은 자신의 유일하신 주권으로 세상을 운행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주님이 유일한 세상을 운행하시는 주권자가 아니라면 이해가 되는데 주님이 선한 분이 아니라면 이해가 되는데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면 이해가 되는데 도대체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신명기를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갈 때 너희들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고 또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고통을 허락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치고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 자는 사생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연합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의 두 번째 부분의 말씀 믿어야 됩니다. 모든 생물들에게 물어보라 하신 다음에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하나님께서 이거 다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 이거 알지 못하는 자가 어디 있냐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하박국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비결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박국에 보면은 1장 13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울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우리 이런 고백을 하지만은 하박국 2장 3절에 있는 말씀 또한 믿습니다. 뭐냐면은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말씀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시면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지금 당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숨어계신 것 같지만은 주권자가 아닌 것 같고 능력자가 아닌 것 같고 선한 자가 아닌 것 같지만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자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도 보지만은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물들과 식물들의 삶을 통해서 불의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이제부터는 주위의 모든 피조물들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과 주권도 보지만은 죄로 물든 불의한 세상을 보고 이제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구속의 날을 소망하며 사는 삶으로서 우리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분별된 삶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